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포함한 3국 정상회의를 엽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난 뒤 기시다 일본 총리까지 합류해 3국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세 나라의 정상회의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이번 3국 정상회의 주요 안보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안보 등에 관해 강력한 대중국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몇 달간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3국 공동성명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우리의 단결에 대한 매우 강력한 표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남중국해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활동과 권리를 지지하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매우 분명한 언어로 보여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논의합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해안경비당국은 지난해 합동순찰을 진행한 바 있는데 내년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합동순찰을 진행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무장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마스 수장의 아들 3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이날 가자지구 중부에서 하마스 부대 지휘관인 아미르 하니에와 무장대원인 모하마드 하니에와 하잼 하니에에 대한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3명의 무장대원들이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에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측도 이 사람들의 사망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알샤티 난민촌에서 공격을 당했으며 하니에 의장의 손주 4명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손주 4명의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니의 최고 정치 지도자는 이날 성명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행위는 하마스로 하여금 우리의 원칙과 영토에 대한 수호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11일 르비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5개 지역에 전력 기반 시설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번 공습으로 폴란드 접경 르비우 지역에서 북동부 하르키우까지 20만 명에 대한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인 우크레네르고 전력망 운영자는 르비우 외에 오데사, 하르키우, 자포리자, 크이우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변전소와 발전시설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국영 석유가스회사 나프토가즈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밤사이 지하 가스 저장시설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은 러시아가 밤사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 총 82개 가운데 미사일 18발과 드론 39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방공체계와 그 밖의 방위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남부 무콜라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11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벨라루스 국영 벨타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진전과 최고위급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역내와 국제상황, 기존의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응에 대한 조율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12일 우주비행사의 날을 기념해 공동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러시아와 벨라루스 승무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일했던 국제우주정거장에 관련된 최근의 임무의 결과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군사구조 재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10일 치러진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탈북민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탈북민으로는 네 번째 한국 국회 입성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지만 강원도와 함경남도는 대체로 맑습니다. 청진과 김책, 삼지연과 김영권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군사 구조 재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심각한 인권,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We did discuss this issue. We both agreed that DPRK must also address the seriou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oncerns.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기시다 총리와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방금 자신의 계획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지만 나는 그런 기회를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So I've said many times we're open to dialogue ourselves at any time without preconditions of the DPRK.
이어 나는 일본에 대한 믿음과 총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대화를 모색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은 다음날 담화에선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문제 삼으며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면서도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일본과 북한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일본과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北朝鮮의 발표의 한 つ한 つに 코멘토 することは 控えますが
이어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내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고위급 협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사일과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를 놓고 미일, 미한일이 함께 긴밀히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확답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일본이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 구조에 변화를 주는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ogether our countries are taking significant steps to strengthen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We're modernizing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s.
그러면서 우리는 양국군의 지휘와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있고 군의 상호 운용성과 계획을 개선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동맹이 처음 수립된 이래로 가장 중요한 개선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 호주가 처음으로 공중미사일 및 방어체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본, 영국과 함께 3국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의 군사협력이 더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며 이 모두는 다양한 역량에 걸친 우리의 군사적 협력의 새로운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경부터 2시간가량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남쪽 가든에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백악관은 기시다 총리의 도착과 함께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30분간 진행된 행사는 19발의 예포 발사와 양국 국가 연주, 미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동맹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며 기시다 총리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a cornerstone of peace, security, prosperity.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역대 가장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진 답사에서 미일 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역사적 협력의 산물이라면서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관계와 정부 간 협력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인적 교류가 양국 간의 우정을 형성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日米 관계의 발전은 両国の
또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친구인 미국과 손을 잡고 10년 후 그리고 100년 후의 세계 모습을 바라보며 양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면서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일본 교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국 정상의 환영사와 답사에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 테이블에는 연어, 리바이 스테이크 등이 올랐으며 미국 가수 폴 사이먼이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흔들리지 않는 미일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이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새로운 개척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이어 미국 필리핀 정상과의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실상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가 수반이 아닌 행정부 수반인 만큼 미국 정부는 이번 방미를 공식 방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빈 방문에 준하는 일정으로 기시다 총리의 일정을 구성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국빈 대우 방미는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 9년 만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협력의 중요성도 명시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벤카딘 의원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환영하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 크리스 베놀런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민롬니 의원, 일본계인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과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이 결의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과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킴 공화당 의원,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미일 동맹은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있으며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훈련을 통해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국방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명시됐습니다. 결의안은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강력한 3자 관계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증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며 인권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빗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영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신속한 방식으로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등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특히 3국 협력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동의 우선순위를 추진할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강력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미 의회는 영내 및 글로벌 안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이 강화되고 현대화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특히 한국, 호주, 영국, 필리핀, 인도와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최근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과 한일 양자 관계의 진전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안 발의 소식을 전하고 일본과의 동맹은 철통 같다며 우리가 일본과 오늘처럼 전략적으로 일치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전 세계와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과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 심화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결의안은 우리가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가운데 외교, 경제, 안보 그리고 인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양국의 상호 결의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의 국빈 대우 방문은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역사상 첫 3자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맞선 3국의 군사협력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미국, 일본, 필리핀 3자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주요 안보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10일 미국, 일본, 필리핀 간 사상 첫 3자 정상회의와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세 정상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 등 인도태평양 안보 주제 전체를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3국 정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인도태평양의 많은 도전 과제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해양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정상 사이의 강한 유대감 중 하나는 앞서 열거한 네 가지 상황 모두에서 제기되는 위험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공동협력이 이 모든 영역에 안정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대화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또 3자 정상회의에서는 양자 간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들이 대거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내 강압적 행동에 맞선 3국의 새 협력 강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해안경비대 간 협력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 협력, 군사협력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추가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해역에서 공동항해를 실시했다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가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전술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지와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마르코스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필리핀을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정상은 11일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안보 분야 협력을 포함해 해양과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구상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에너지와 안보, 경제 및 해양협력, 기술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공동협력 구상을 담은 새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hree leaders will announce new initiatives to enhance energy security.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문과 미국, 일본, 필리핀의 역사적 3자 회담을 통해 미국과 역내 동맹과의 협력 역사를 잇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을 추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당 참패 민의에 따라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압승했습니다. 11일 개표가 완료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전체 300석 가운데 175석을 석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무려 3년여 남기고 치른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집권여당을 이만큼 압도한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2년 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이로부터 2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야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며 내세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판세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데다 선거일에 임박해 잇따라 터진 정보발 악재들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례대표만 내세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인 200명을 가까스로 저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전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참패의 민의를 받들어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사의를 밝혀 대대적인 인적 개편과 조직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자진 퇴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벌어지는 등 엄중한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탈북민 출신 네 번째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박충권 박사가 주인공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출신의 대량살상무기 전문가이자 한국 서울대 공학 박사이기도 한 박 당선인은 이번 당선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박 당선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계획 들어봤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 가운데 네 번째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총선 결과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민의 엄중한 뜻을 잘 받들겠다.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여당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15년 전에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탈북한 청년이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좋은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렇게 받은 도움들과 사랑과 이런 어떤 은혜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달 30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야의 의정활동을 집중할 계획인가요?
우선 북한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 종북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등원하는 즉시 대공수사권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 창업, 노년기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국민이 북한을 대할 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스피커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무기 개발을 전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 분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공학을 전공한 박사가 왜 정치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자격 제한이 있는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남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왜 북한 출신의 공학자를 영입했다고 보시나요?
과학기술 발전 도모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북한을 향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 승리의 어떤 성공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대한민국에 왔는데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한 취약계층의 성공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북 간의 극단적인 격차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남북한의 두 체제를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체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비례대표이지만 선거를 치르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밖에서 정치인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도 뭐하고 있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뛰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정말 열심히 해야 다음에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과 좋은 비전으로 국가를 이렇게 정치를 해야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간부들이나 지도층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김정은 한 사람의 심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는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라는 어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부패하고 쇠락할 수밖에 없다.
네. 이전에 탈북민 출신 의원들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조명철, 태영호, 지성호 의원님들 모두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탈북민의 권익 향상,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다만 저는 탈북민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공학자이다. 그리고 청년의 대표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북한에서 ICBM 관련된 그러니까 전공한 이력과 대한민국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무기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의 어떤 원자력, 뭐 이런 관련된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국방과 안보와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좀 약간의 저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의 전신인 국방종합대에 다니면서 체제 회의를 많이 느끼기 시작해 23살 때인 2009년 탈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김정은 정권이 출범했죠. 비슷한 나이에 김 위원장과 지금의 북한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우리 창업자 되시는 그분이 올린 2023년 마지막 날 위성으로 촬영된 한반도의 밤을 야경을 찍은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정말 한밤중인데도 불빛으로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남한과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북한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전 세계 유일의 시대착오적인 김정은 정권의 모습이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정은 역시도 핵무력을 증강하고 핵과 주민을 방패 삼아서 외부에 대한 어떤 도발과 시대 뒤떨어진 무기들로 세계 최강을 운운하고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방식으로 죽어가는 체제의 수명 연장의 링거를 달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의식은 이제 크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의 북한 주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글로벌 과학기술은 크게 발전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릴 방법이, 물리적인 방법이 없어질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루빨리 김정은 정권이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출구 전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권보다 주민을 배려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동족이 아니고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수록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잊지 말아야 되고, 잊는다면 북한 정권의 의도에 놀아나는 거다. 그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우리가 노력해주고 북한 주민에게 좋은 감정을 심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그 대북 정책에서 있어서였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량 살사무기 연구에 함께했던 북한의 동료나 선후배들이 박 당선인의 한국 국회 진출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한두 부류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일부 동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라는 어떤 선의의 애국심을 가지고 무기 개발에 몰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 개발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북한을 더 낙후되게 만들고 북한 주민을 더 옥죄는 체제 존속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라는 점. 안타깝게도 일부 동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아마 네, 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일부 동료들은 어쩔 수 없이 체제에 동조하기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 정권은 제가 국회에 진출하는 소식을 퍼지는 것을 아마 철저히 차단하려 들 것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이게 퍼지게 된다면 북한 무기개발 분야 종사자들이 크게 동요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국민과 소통해서 국민께 인정받고 대외적으로도 최대한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모른 채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동료들에게는 저의 이 활동 소식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큰 충격이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체제에 동조하던 이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는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합니다. 그 비판 대상이 다시 한국에 와서 국회에 입성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저 박충권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북한 정권이 임명하는 꼭두각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각각의 국회의원이 국민 투표로 당선되고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 비전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즐겨 사용하는 체제 선전의 도구,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스피커로 선출된 것이 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이 아무리 남한을 적대시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북한 주민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우리 북한 동포들의 억눌린 고통과 그리고 비참한 삶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탈북민 출신 박충권 박사의 소감과 기획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최고위급 군 지휘관 양성 기관을 찾아 전쟁 준비 태세를 다시 강조한 것은 충성심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위협해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속셈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최고위급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김정일 군정대학을 현지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적들을 우리 수중의 모든 수단을 주저없이 동원하여 필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준비에 더욱 철저해야 할 때라며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에 보다 확고하게 완벽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적의 수적, 군사 기술적 우세를 사상과 전법의 우세로 타승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전승의 법칙이라며 당 중앙의 영도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을 주문했습니다. 김정일 군정대학은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대학으로 군의 고위 지휘관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곳을 북한 군사교육의 최고 전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1973년 3월 7일부터 50여 년간 군대의 핵심 지휘 성원들을 수많이 키워냈다고 밝혀 과거부터 있던 군정대학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미한연합연습 프리덤실드가 실시될 즈음부터 군사행보에 집중하는 양상이라며 내부 결속과 충성심을 고취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제일 고민하고 어렵게 느끼는 것은 내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상 통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다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김정은이 말한 대로 교전국 관계, 주적, 제1의 적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내부를 결속시키는 어떤 명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위원장은 대학 내 강의실과 숙소, 식당 등을 돌아보며 학생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피고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생활 조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당에서 개건 현대화 사업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직접 가져온 음식들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노동신문에 보도된 식당 사진엔 단체 식사가 준비된 모습이 담겼는데 식탁마다 휴대용 가스버너와 고기 불판이 준비되어 있고 쌈채소와 양념한 고기로 추정되는 음식 재료가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군대를 격려하고 충성과 결집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으로 공개된 작전 연구실로 추정되는 공간엔 괴뢰 한국 지역 주요 도로라고 적힌 대형 한국 지도가 걸려 있고 서울 중심부라고 쓰인 지형도 모형이 설치돼 한국을 상대로 작전을 준비하는 곳임을 추적해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후 전쟁 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영토조항이라든가 여러 최근몇 년 동안 헌법 개정 이걸 예고했기 때문에 그런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영해상에서의 긴장적 요소 뭐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언제든지 전쟁 가능한 그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부 자질 육성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 뭐 이걸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한국의 도로 지도와 서울 모형도를 사진으로 노출한 것은 한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 그리고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 놓인 미국을 향해 한반도도 전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함으로써 미국의 행동폭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한국을 겨냥한 김 위원장의 이딴 군사 행보가 한국과 미일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프리덤 실드 기간 중인 지난달 6일 서부지구 중요 작전 훈련 기지를 찾은 데 이어 7일엔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 13일엔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탱크 사단 등이 참가한 탱크병 대연합부대 간 대항 훈련 경기, 15일엔 항공 육전병 부대, 그리고 18일엔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남한을 향해서의 모든 군사적 공격적인 모습들이 맞춰져 있다. 지난 연합훈련 때부터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거친 얘기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갈라치기도 있는 거죠. 한국을 좀 겨냥해서 가겠다. 그런 모습이 이 정도면은 김정은의 일단 노선 전환과 정책 방향이 수립이 돼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무기 개발 현장과 군 부대를 두루 시찰하고 있지만 결국 핵무력을 작전화하고 실제 가동시키는 일은 지휘관들의 몫이라며 이번 군정대학 현지 지도는 그런 측면에서 전쟁 준비 메시지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강조를 하는 이제 핵무력이 이제 실행이라든가 군사력의 실행 과정. 실제 전면전이 작전이 된다 그러면 그걸 주도하고 집행할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계약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강한 메시지를 좀 내고자 뭐한 의도도 보입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김정일 군정대학 방문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과 함께 황병서 국방성 총고문이 수행했습니다. 과거 군 총정치국장을 지내는 등 군부 실세였던 황병서가 국방성 총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소개된 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정권의 사이버 전력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특수작전사령관은 김정은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과 러시아와의 불법 협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티모시 허그 미 사이버 사령관이 10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영내와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허그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2025 회기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 부대 및 해외 거주 정보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점점 더 역량이 증대되는 사이버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암호화폐를 악용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건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영내 및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크리스토퍼 펜톤 특수작전사령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펜톤 사령관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세계를 위협하는 독재자 및 테러리스트에 맞서고 있다며 중국부터 러시아, 이란,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적들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 점점 더 호전적이게 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을 지원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위협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협력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앞서 월리아데이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9일 상원 은행 주택 도시 문제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탈취 및 세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데이모 부장관은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수많은 복잡한 사이버 강탈 행위를 통해 불법 수익을 획득하고 세탁하며 보관할 수 있다며 이런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믹서와 같은 익명성 강화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거래자를 활용해 경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북한의 우려를 나타내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계속 방어하는 가운데 북한은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군사 지원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면서 이는 우리가 확실히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등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양측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사이버 공격 사실과 암호화폐 탈취도 강력하게 부인하며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북한 정권을 미국의 안보와 국제 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꾸려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이 북한은 미국 본토와 배치된 미군,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 특히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10일 미하원 세출위원회가 주최한 2025 회계연도 해군 예산 심의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폭력 조직을 미국의 안보와 국제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안보와 번영, 더 나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해양을 포함한 모든 영역과 여러 전선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을 다시 한번 주요 핵위자로 지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은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이자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한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시스템을 자신의 이익과 권위주의적 선호에 맞게 재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공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계속 도전하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전략과 국가 방위 전략에 따라 수립된 미 해군의 2025 회계연도 예산 요청은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과 북한, 이란, 극단주의 폭력 조직과 같은 기타 지속적인 위협을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초점을 맞춘 전략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해군이 평화와 전쟁 모두에서 미국 의회가 부여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strategy driven, maintaining our focus 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pacing challenge.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에릭 스미스 미 해병대 사령관도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의 연합훈련 실시 등을 거론하면서 해병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군과의 관여를 바탕으로 연합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사령관은 북한의 침략 억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상륙작전인 상륙훈련이 미국과 한국 해병대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재개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올해 8월에도 미 제6상륙함과 제31 해병기동군이 투입돼 훈련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병 제1, 제3 원정군은 일본과 호주, 필리핀, 태국, 한국을 포함한 영내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연합전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지만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북부지역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5도로 한낮은 포근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평안남도와 신의주는 대체로 맑겠고 나머지는 구름 많습니다. 평북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상 8도, 낮 최고 23도, 신의주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신계는 흐리고 나머지는 대체로 맑습니다. 용연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1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2도입니다. 자강도 대체로 구름 많고 중강 강계 오후에 맑아지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23도, 강계는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는 24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대체로 맑겠고 장진과 평강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3도, 함흥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는 25도까지 오릅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고 청진과 김책은 가끔 비 내립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3도, 선복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1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고 삼지연은 새벽 한때 비 내리지만 오후에 맑아지는데 바람은 많이 불겠습니다. 김영권은 오후 한때 약간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2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까지 포함한 3국 정상회의를 엽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난 뒤 기시다 일본 총리까지 합류해 3국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세 나라의 정상회의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이번 3국 정상회의 주요 안보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안보 등에 관해 강력한 대중국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몇 달간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3국 공동성명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우리의 단결에 관한 매우 강력한 표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남중국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활동과
권리를 지지하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매우 분명한 언어로 보여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해안경비 당국은 지난해 합동순찰을 진행한 바 있는데 내년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합동순찰을 진행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0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무장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마스 수장의 아들 3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이날 가자지구 중부에서 하마스 부대 지휘관인 아미르 하니에와 무장대원인 모하마드 하니에, 하잼 하니에에 대한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3명의 무장대원들이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측도 이들의 사망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알샤티 난민촌에서 공격을 당했으며 하니에 의장의 손주 4명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손주들의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현재로서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니에 최고 정치 지도자는 이날 성명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행위는 하마스로 하여금 원칙과 영토에 대한 수호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11일 르비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5개 지역의 전력 기반 시설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이번 공습으로 폴란드 접경 르비우 지역에서 북동부 하르키우까지 20만 명에 대한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인 우크레네르고 전력망 운영자는 르비우 외에 오데사, 하르키우, 자포리자, 크리우 지역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변전소와 발전시설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국영 석유 가스회사인 나프토가즈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밤사이 지하 가스 저장시설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은 러시아가 밤사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 총 82개 가운데 미사일 18발과 드론 39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방공체계와 그 밖에 방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남부 미콜라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11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벨라루스 국영 벨타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진전과 최고위급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영내와 국제상황, 기존의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12일 우주 비행사의 날을 기념해 공동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러시아와 벨라루스 승무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일했던 국제우주정거장 관련 최근 임무의 결과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당시 벨라루스 영토를 활용했고 지난해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토 내에 자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